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두 주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심하기 직전에 사울의 모습에서 잘못된 열심의 파괴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주변의 형제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울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과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숭실대의 신약학 유명한 김혜건 교수가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언급을 했는데 그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김혜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울이 나사렛 예수를 생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울과 예수님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연령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예루살렘 땅에서 모르고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왜 김혜건 교수의 이 말을 소개하느냐 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으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사울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잘못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주 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울의 회심 사건 그 자체에 등장하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 씩씩거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홀연히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임하였고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 빛은 태양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죠. 그리고 그 밝은 빛에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해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사울아 하고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의하면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지극한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내가 너에게 전할 어떤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또다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신 것에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이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도 또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만이 아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당신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보았던 대로 사도행전 7장 56절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늘 우리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다 해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바로 이 사실을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 깨달았던 사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죠. 이 대답은 사울이 본능적으로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놀라면서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누구요? 이게 상식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에게 임재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사울은 뭘 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곧바로 터져나온 말이 바로 주여, 퀴리오스, 주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주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은 사울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울과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만남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보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행할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울의 앞날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있었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된 사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바울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죠.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에서 지으셨다. 더 나아가 시편 139편 16절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태에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계획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을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모태에서 조직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사울처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들이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주님의 만남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고 우리의 주안교회에서의 만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소중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것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란 만남, 창세 전부터 예비된 주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만남.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신 주님과의 이 만남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마침내 바울이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잔인하게 핍박하던 그가 이제 자기가 어떤 고통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넘어가 보면 20절, 19절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자 예수가, 핍박자 사울이, 증언자 사울이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일터에도 이렇게 우리를 창세 전부터 기다려주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게 하신 그 만남, 이런 놀라운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6년간 무당으로 살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심선미입니다. 심선미 성도는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았고 그녀의 집안도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고모, 엄마, 언니, 남동생 모두가 다 무속인입니다. 그녀도 그렇게 모태 무속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심선미 성도는 중학교 때 신이란 존재를 만났다 그래요. 아이 대신 그 신을 받으면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심선미 성도를 대신해서 신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심선미 씨가 21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갑자기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신이 있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요. 착했던 아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조선 팔도의 욕을 다 하기 시작하고 엄마에게 욕을 하더니 폭행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훤히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안 문제 또 어디가 아픈지를 보아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 말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울었다 웃었다가 할머니가 되었다가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엄마에게 살려달라고 하다가도 또 엄마에게 욕을 하고 말이죠.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심선미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이미 상황을 인정하고 무당에게 데려갔대요. 그렇게 그녀는 21살에 정식으로 이제 무당을 이제 구술하면서 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합니다. 그는 무당으로도 유명해져서 부산에 산을 사고 당을 짓고 굿도 하고 제자도 키우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녀를 찾아오는 고객들의 20%가 충격적이지만 기독교인이었대요. 기독교인들이 고객으로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였는데 기독교인들한테 그랬대. 네가 예수 예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속 세계로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녀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그녀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충격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뭐 떨었다는 거죠. 선황 대신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르던 그 신은 안 오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그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쪽 세계에서는 십자가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또 낮에 기도하는 중이니까 이게 내가 혹시 햇빛인가 생각도 했지만 아니었다고 하죠. 영의 눈을 갖고 귀신을 보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십자가는 사람 숨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너무 충격했어요. 그래서 심선미 성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끊임없는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대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자기 죄를 다 토설하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안에 무엇인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 법당에 올라가서 신주단지를 가지고 다시 와서 그 성령을 받은 그 바위에서 그 신주단지를 깨버렸대요. 무속세계에서 신주단지는 목숨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생명단지인데 그거를 던져서 깨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이후에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정신이 든 후에 무당집 간판을 내리고 집으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CTS, 기독교 방송이죠. CTS 채널에 브라이언 목사님의 Calling God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대요. 생방송이라서 자기 생각에 걸릴 확률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걸리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했대요. 무심코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여보세요? 저는 무속인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잘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무속인? 무속인을 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니 다시 그랬대요. 저 무당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방송국에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연결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 목사님의 인도로 목사님을 따라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생방송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후 그녀는 생명줄로 모셨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주님만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심선미 성도는 다니엘 기도에 출석해서 간증도 했고 극동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을 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6년간 무당으로 살던 여인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사울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만남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계속해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매 순간순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도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삶의 어떤 시련과 또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